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잡히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충성을 서약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죽는 자리까지 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그 자신의 충성과 진심을 서약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날 밤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에게 그 앞에 있었던 유다의 배신과 비교됩니다. 앞에 21절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나중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죠. 세 번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저주하며 그 부인합니다. 자신이 예수와 한 패인 것을 심하게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드로의 부인으로 베드로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제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다시 그 사도로 회복시킵니다. 이 둘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유다와 베드로는 누구는 유다가 되고 누구는 베드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만 있죠. 너희는 용서받은 유다다. 이렇게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 유다인데 어떤 유다들은 제갈 길로 갔고 어떤 유다들은 용서를 받아서 베드로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그 만만치 않은 이해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옛날과 다르게 살자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일리야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이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시죠. 24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잘할 수 있었는데 실패한 자를 용서하여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은 용서는 유다를 베드로로 바꿔놓는 용서랍니다. 여기가 보기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자. 그런 베드로가 보여주는 사실은 진심과 헌신, 충성 이것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아니고 너는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린 지난주에 섬김에 관한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에서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날과 달라졌는가를 실패했던 옛날이 아니라 성공하고 충성하는 사람인가라는 다시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충성으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나를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의 종됐다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여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들어가서 나의 인생을 내가 정하지 않는 주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그리고 그 자리가 유다들만 있는 곳에 보냄을 받는 그래서 그 유다들이 주를 죽였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고 자기네가 왕인 줄 아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종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서받은 유다가 용서가 필요한 줄 모르는 유다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반대하고 힘을 쓰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자리에 용서가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속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냄을 받아 그들이 볼 땐 우리와 자기네가 하나도 차이 날 것이 없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과 인생을 이해하는 원리에서 본질에서 다른 것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용서받은 유다 라는 말이 가지는 깊은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이해요 자신의 사명과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같이 묶을 수 없는 상반되는 그리고 극단적인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병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승리고 죽는 것은 패배며 사는 것은 존재의 확인이고 죽는 것은 존재의 파멸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라고 하면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우리에겐 동등한 가치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공동의 의미와 가치로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에 의하여 그 모든 경우와 상태와 현실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일종의 고민 속에 있는데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고통이니까. 죽어서 빨리 주를 만나 평안과 끝장을 보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살고 싶다. 너희를 위하여 살고 싶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만 쓸모있는, 죽으면 그만인 그런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당연히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것이 훨씬 난데 너희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은 고통을 연장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 인생의 고통을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연장하마. 그리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어떤 자랑? 앞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자로서 그가 보내시는 그의 방법, 그의 지혜, 그의 뜻을 따라 용서가 필요하나 알지 못하는 유다에게 용서를 받은 유다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감수하도록 보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당연한 현실적 요구다를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보고 깨닫게 하여 너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만 실패거나 다만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는 기적과 은혜의 손길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 기꺼이 고난의 인생을 연장하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너무 일찍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현실을 이해하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죠? 아, 참 만만치 않은 내용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감춰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879페이지 시편 106편 16절입니다.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애굽에 팔려가 남의 집에 종로로 타다가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그러 나중에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그리하여 온 세상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하게 된 일로 인하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원인을 자꾸 만들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인내의 사람이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만든 얘기들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어떻게 앞서 보냈죠? 그가 애굽에 간 것은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은 착고에 상하고 족쇄에 물려있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왜 묶어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를 묶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나서서 판을 깨지 못하게 묶어놓고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산다 할지라도 한 인생이 보람있고 무슨 성취가 있고 무슨 자랑이 있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인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면 가지고 어떻게 수긍을 하겠는데 예수까지 믿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은혜와 베푸시는 기적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묶여있단 말이죠. 그 묶여있는 것이 그냥 다만 조건과 환경으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기 있는 대로 그 발이 족쇄에 묶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그 몸이라는 몸은 원어는 혼입니다. 그 혼이 쇠사슬이 뚫었다라는 뜻입니다. 혼비백산했죠. 넋이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 표정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넋이 빠지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실패했지만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으로 무장하고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아니하신다는데 우리가 우기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유다로 용서의 필요를 모르는 세상 속에 보냄으로써 저들이 왜 저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자기의 소원과 기대와 자랑을 위하여 그 조건들에 매달려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이제 알고 유다에서 베드로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증명하고 남기기 위하여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므로 세상의 것으로 모든 걸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는 밀린 자로, 아마 패배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 용서의 필요를 모르는 유다들이 은삼십냥을 받아 주는 것이 모두인 것 같이 사는 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떤 억울함과 어떤 그 갈등과 이 어려움을 기꺼이 살기로 하는 것으로 차별화될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신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를 보내신 것으로 나는 족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신자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을 증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순탄치 않습니다. 늘 배반과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더냐?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셨더냐? 너희의 성공으로만 증언하셨더냐? 너희의 실패와 못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가 보라. 기이한 일, 그 입의 판단, 그의 지혜와 능력, 분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시라. 그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그 손으로 개입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지,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 성취하고 계신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도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객이 됩니다. 그는 나그네였고 이삭도 유리하는 자였고 야곱도 방랑 인생을 삽니다. 그들의 기업이 없습니다. 나그네요, 유리하는 자로, 유랑자로 살면 거기 붙박이들, 그게 관세를 받는 법이죠. 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인생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지키셨다. 그리고 아까 본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그가 또 땅에 기근을 주십니다. 유리하고 방랑자고 억울한 계기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중에 기근을 또 보내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의 고단함을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드러움에서 꼼짝도 못하게 넋이 빠지게 해놓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온 세상을 구하고 요셉의 가족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입니다. 이해해야 할 신앙 현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형통했다는 증인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그 애굽의 왕자로 크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편을 들었다가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요셉이 쇠사슬에 매여 넋이 빠졌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그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여태껏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부르십니까? 모세의 반발 속에는 그 허망한 지나간 40년에 대한 울분이 있죠. 납득 못할 불만이 있죠. 다윗은 골리앗 쳐부시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피난살이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 늘 도망을 다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적국으로 도망가는데 그 적국에서는 한번 어떤 적들에게 그 도전을 받아 그 집을 비우고 있는 사이에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부녀자들을 홀딱 잡아갑니다. 그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현실을 보고 망연자실해서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배신과 음모와 왜곡과 억울함 속에 당신의 아들을 맡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이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모두의 승리를 일궈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닫는 그의 사역은 뭡니까?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요, 새롭게 부활 능력을 부여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죄인의 괴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용서받은 유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 우리가 우리의 죄인이 되어서는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불러 승리로 끝나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준 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자녀로 그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보내시고 맡기시는 모든 형편에 대하여 순종하고 항복하여 바보가 되기로 하는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그렇게 걸었노라. 그게 나다. 나를 본 자는 모두가 쟤도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물론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사명과 인생을 쓰고 있다. 그래서 17절 결론이 이겁니다. 영원하신 원,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신자 된 정체성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일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다면 신자의 인생은 늘 넋이 빠져있게 마련입니다. 안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명예롭고 영광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을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 아는 승리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 이 위대한 길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에 순종과 믿음을 붙드사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어 맨 인생인 줄 아는 충성과 인내가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인생이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